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진짜 믿음은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다 잘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잘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이 너무 변덕스럽고 참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2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그림을 배워보지도 않은 청년이었고 미술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했지만 그의 동생은 형을 믿어줬습니다. 동생은 파리에서 그림을 파는 미술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도전이 얼마나 무모하다라는 것을 동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항상 형을 응원했습니다. 형은 실패한 게 아니고 형은 아직 형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술상으로 동생은 열심히 일했고 그 돈을 벌어서 형의 생활비와 형의 그림 그리는 비용을 대줬습니다. 형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죠.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고 한 번은 스스로 자신의 귀를 칼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끝내 형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은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동생은 팔리지도 않는 형의 그림을 계속 보관했고 형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끝내 형은 자살을 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을 지내고 난 뒤 너무 마음이 아파서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생은 끝까지 형을 기다렸고 믿어줬고 형은 동생을 믿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형제의 이름은 동생은 테오였고 형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동생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고호의 아름다운 그림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겨운 인생길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태어난 곳이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도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을 내가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공통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스스로 태어날 장소와 스스로 태어날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이 바로 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였어요. 시저가 암살된 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암살당한 후 혼란에 빠진 로마를 하나로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월과 8월은 영어로 줄라이와 어거스트입니다. 줄라이라는 말은 줄리우스 시저를 기념하는 달이다라고 해서 7월, 줄라이고요. 8월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달이다라고 해서 어거스트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우리 달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호적 등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세금 징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 수를 알아야죠. 나이와 사람 수를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에서는 예산을 짜고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호적을 하는 이유는 징병입니다.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이 나라에 군대를 세우고 그 군대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세금 징수를 통하여 돈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인을 구성한 뒤에 군인들에게 월급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군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또 세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들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 세금으로 더 큰 군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더 큰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시스템을 싫어하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던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착취와 억압이 시작된다라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로마 식민지인 팔레스타인에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때, 가장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그 땅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셨습니다. 1942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그 외의 수용소들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빅터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다 붙잡혀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빅터는 인생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저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절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삶의 태도다. 내 삶의 태도는 저들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며 그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했고 추운 날씨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몸이 약해지면 가스실로 잡아가 태워 죽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빅터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나는 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빅터가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자신에게 배급된 빵의 양이 정말 작은데 그 빵을 반으로 나누어요. 방으로 나누고 나에게 상담 오는 사람에게는 이 빵을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왔고 빅터는 자신의 빵을 반 나눠주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유대인 하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빅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945년 드디어 빅터와 수용소에 유대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빅터는 밖으로 나와 자신의 가족들을 찾았지만 모두 다 수용소에서 학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즐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삶의 고통을 갖고 있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계신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면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다. 제가 몇 주 전에 뭐 광고도 드렸지만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일은 참 복된 일이죠. 큰 잔치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잔치에 가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정관 내규로 정해져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을 재신임 투표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은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 교회 위임 예배를 가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번 목사님도 5년 계시면 분명히 교회에서 교체를 할 텐데, 직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재신임을 피하기 위해 군목으로 군대에 가셨어요. 그 이후에 오신 임시 목사님은 그 교회로 오시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20년 동안 지키시던 그 풀타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도무지 제가 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아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나. 그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저는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교회는 교회 목사 재신임을 투표를 폐지해버렸고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돌아가신 두 분 목사님,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의 마음에 회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스스로 교회의 종이 되어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두 분 목사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아멘. 로마는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각 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하여 각 나라 그 네이티브 원주민들에게 세리를 맡겨서 그들이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지파 중심 사회입니다. 혈연 중심 사회죠. 간단하게 호적을 하려면요, 너희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호적해라 라고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호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속한 지파에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호적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이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사렛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분명히 로마의 호적 정책을 따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왜 만삭인 마리아가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길을 가다가 혹시 잘못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며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불평이 나와도 잠시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못 기다린 사람은 후회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감탄하고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로마는 호적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했고 그 기간 안에 모두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가보면 작은 동네예요. 그러나 이 동네 출신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요셉처럼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성경에 나오는 여관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여관으로 번역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관이 아닌 것이죠. 그 여관이 뭐냐면요,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카탈루마라는 거예요. 카탈루마. 카탈루마인데 이 카탈루마의 뜻은 객실이라는 뜻과 함께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스트룸. 자, 이러면 말이 됩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흔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손님들에게 내줄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었는데 그걸 카탈루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 서둘러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요셉은 너무 먼 곳, 가장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걸어서 7일 정도가 걸리는 기간입니다. 임산부와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더 느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친척들은 이미 도착해서 친척네 집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가족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된 방이 따로 없었고 그냥 제일 건물의 제일 밑에 동물들을 키우는 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물들이 사는 우리였지만 어쨌든 집 안에 공간을 얻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구원자로 보내셨을까요? 이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억압과 착취를 시작할 텐데 당장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기가 메시아로 자라기를 3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나는 정말 급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 30년만 기다려라 라고 하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해내십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고 가짜 믿음은 못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고통의 기다림 속에 그는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쫓겨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 15년이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적들에게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다듬어 주십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니다. 7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닌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너무 질문이 많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니 더 이상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퇴학을 당한 거예요. 질문 많이 했다고 석 달 만에. 편지를 읽은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방에 가서 울고 다시 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아들에게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편지를 가짜로 읽어줬습니다. 뭐라고 읽어줬냐면요, 너는 너무 영리해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읽어줬어요. 그러니 너는 내일부터 집에서 홈스쿨링 하자.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아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미국의 발명왕이 되었죠. 어머니의 기다림 덕분에,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하여 도로망을 깔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암울하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